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설교 말씀,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들을 1부에 이어서 그 2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지은 시 시편 14장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함에 앞서 다시 한번 1828년 웹스터 인터넷 사전의 정의를 따라 경건치 못한 것과 불경건한 것은 동의어로 볼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 지난주 저는 시편 14장이 매우 의미심장한 시편인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 시편을 통해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들에 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한 문구들을 한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드뭅니다. 동일한 문구들의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읽을 때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시편 14장이 바로 그렇게 반복된 시편입니다. 이는 시편 53장에서 반복되었고, 또 그중 핵심 부분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로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번 말씀하신 이유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말을 빌리면, 세 번까지 반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절들에 대해 초고도의 집중과 숙고 및 깊은 이해, 심지어 암송까지 원하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어디서 왜 지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불경건하며 불의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네 가지 주안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인 1절. 둘째,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에 관해 하시는 말씀인 2절, 3절. 셋째,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설명하는 4절 및 5절 전반부. 마지막, 넷째, 믿는 자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는 5절 후반부터 7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중 처음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1절 초반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이를 마음에 품고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즉그 어떤 신도 부정합니다. 그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는 이 어리석은 자가 무신론자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무신론 또한 그가 가진 믿음의 체계이니까요. 그런데 이 1절의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발에서 왔습니다. 이 나발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해 보면 그러한 어리석음이 종종 악한 행위들의 방아쇠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나발은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합니다. 나발이라는 남자는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거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다윗의 손에 거의 죽을 뻔했지만 아비가일의 중재로 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자신의 남편에 대해 사무엘상 25장 25절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즉, 그는 미련하다는 뜻을 지닌 자신의 이름 그대로 미련하게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을 나발이라고 호칭합니다. 다윗은 시편 14장 1절 후반부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고 혐오스럽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성경 주석가인 H.C. 리우포드는 무신론은 그 부패한 행실에 꼭 들어맞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 부패한 행실은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불러온 고통받고 수청당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잘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안점을 제공하는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자라는 용어는 하나님 혹은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무리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모든 자연인들을 포함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에는 무신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두 기절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점점 그 용어가 심층적으로 확장되며 쓰여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 성경에서 보다 확연히 알수 있는데, 2절에서 any, 3절에서 all, 이어서 all together, 그리고 none, 즉 아무도 없는, 마지막으로 no, not one, 즉 심지어 단한 명도 없다고까지 그 의미가 심화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이에 포함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PC 크레이그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인류 내의 드문 부류가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본문의 어리석은 자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굽어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영적 이해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함께 더러운, 즉 부도덕한 자인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에 대한 묘사이지요. 이후 시편 기자는 불경건한 자와는 달리 경건한 자에게 있는 평안과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며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나머지 두 가지 주안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의 길을 4절부터 5절 전반부에 걸쳐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들이 가진 구원의 소망을 5절 후반부부터 7절 말씀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장 4절부터 5절 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이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아멘. 이 기절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인류가 처음부터 지닌 근본적 속성 및 방향성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지요. 이에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4절 전반부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물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를 포악한 짓만 일삼는 자들은 정녕 무지한 자들일 뿐이라고 싣고 있고, 새번역 성경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라고 적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똑같은 죄, 동일한 악행을 계속 범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편 기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결코 배울 수 없단 말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한 자들은 절대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악행에 가담하고 이를 반복합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사실 의미심장한데 그것은 이 불경건한 자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거절하고 그에 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외면하면서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결코 깨닫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4절 후반부를 통해서 불경건한 자들의 또 다른 점도 배울 수 있는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즉, 이 부정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마치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불경한 죄악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 파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은 다음과 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예로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교의 선지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잘못 고소될 경우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가해를 가하고 부상을 초래하며 그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하게 갈취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 및 생계수단과 부와 자격을 빼앗거나 그들의 예배당을 부수고 교회 지도자들을 학살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 파괴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공산주의 사회인 중국, 베트남, 북한뿐 아니라 많은 이슬람 국가들 및 인도의 힌두교 집단 또 몇몇 불교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일들을 밥 먹듯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두를 행한 뒤에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무심하게 편안히 앉아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불경건한 자들은 여전히 왕성한 식욕도 유지하죠.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악행들이 그들의 양심에는 아무런 가책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말에 따르면 이 불경건한 자들은 영악한 물질 만능주의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인정사정이 없고 남이야 어떻든지 그저 자기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들은 타인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 등은 안중에도 없지요. 그들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에 대한 알버트 반지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자연이 주는 영양분이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떡과 같은 땅의 소출들을 통한 일반적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기를 즐겨 하실지라도 그 일이 오로지 그런 몇몇 특정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이 이 불경건한 자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죠.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그분 없이도 잘하고 전진해 갈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주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를 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깨닫지 못함에 관해 제임스 몽고메리가 제시한 일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라디오 개신교 설교자인 조엘 레더훗 박사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서정연합 집회에서 참석해 겪은 일을 들은 적이 있다. 그날 집회에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마침 구소련이 서방세계의 문호를 개방하는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선언한 덕분에 미국 성서공회도 이에 참석해 성경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성경책을 받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레더후드의 말에 따르면 그 줄은 성경책 전시 공간을 넘어서 수백 비트를 뻗어나갔기 때문에 당시 70세의 가장 유명한 미국인 무신론자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가 불쾌한 표정으로 찡그리고 앉아 맞고 있었으나 대중으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당했던 그 부스 앞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성경을 받으려고 이렇게나 줄을 서는 어리석은 러시안들 같으니라고, 당신들은 내가 팔고 있는 무신론을 알리는 책을 사는 게 100배 나아라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그들이 아닌 그녀 자신이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인들은 무신론을 이미 경험했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원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지배체제 끝 무렵에 그녀도 생을 마감했는데 그녀는 결국 어떤 것도 깨우치지 못하고 만 것이다 라고 몽고메리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러시아 국민들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의 지배하에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받기 위해 긴 줄로 늘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무신론을 신봉하며 교회와 교육의 분리를 주장한 미국 무신론자 협회 창립자 오베어는 직접 무신론 아래에서 살아본 결과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인들에게 여전히 무신론에 관한 책들을 팔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평생 믿음이 없던 그녀는 그녀의 아들 중 한 명 및 한 명의 손녀와 함께 1995년 살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5절 전반부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한글 성경은 이를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기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기절에서 불경건한 자들은 몹시 두려워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오직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이 두려움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닥칠 재앙을 앞두고 있음을 자각함으로 초래되는 공포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장 5절 도입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3장 5절 도입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아멘. 앞서 저는 시편 53장이 시편 14장의 거의 복사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시편 14장 5절 도입부를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53절 도입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53절 도입부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뀐 것이 있죠. 바로 시편 53절 5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라는 기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이 불경건한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 안에 내재된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눈에 보이는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진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 또 대부분 그렇지요. 이러한 두려움을 누군가는 내재된 심리적 공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심지어 공황발작 증세로 고통받습니다. 그들이 조용한 시간 혼자 있게 될 때, 바쁜 일 없이 한가할 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떠돌 때, 그때가 오면 그들은 무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도덕이 있다면 또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지요. 그렇다고 할 때, 자신들의 수많은 죄를 부정할 수 없기에 언젠가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고통받고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도 하나님에 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자각하고 있으며 죄책감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은 그 죄책감을 덮어버리고 미래에 치르게 될 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마음에서 지우고자 최선을 다하겠지요.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타락에 대해 상기시키십니다. 그 부패한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이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때에조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경건한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과 달리 평안과 구원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를 고대할 이유가 있죠. 그로써 우리는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마지막 주안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 경건한 자들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시편 14장의 5절 후반부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를 비롯한 경건한 자들은 불경건한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5절 후반부 말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 것을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의 세대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 연령이나 시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혹은 사람의 부류 등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로운 혹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그는 그들에게 친구 되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므로 경건한 자들은 온전히 그를 신뢰하고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기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악하고 불경건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긴장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 편에 서 계신 것을 여전히 염려하니까요. 이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있어 그들 생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원수로 인정하게 되는 결론에 닿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6절 말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는 바로 의로운 혹은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괴롭힘과 억압을 받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의미는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비웃거나 조롱 또는 모욕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계획은 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우는 목적과 그 계획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경건한 자들은 가난한 경건한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의지하려는 뜻과 계획들을 비웃거나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혹은 그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행위를 쓸모없고 시간 낭비이며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자신들 생각엔 없다고 믿는 그 무엇에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경건한 자들을 이해할 수 없기에 이를 그저 헛된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경건하지 않은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본문 6절 후반부 말씀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가난과 고통 및 억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서 위로와 평안 및 안전한 피난처를 얻습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훌륭한 저택이 되시고 은신처 되십니다. 그들에게 주 하나님은 자신들의 집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거합니다. 그곳은 그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안심할 수 있는 집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가장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는 불경건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의롭고 건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평온과 평안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젠가 그가 구원하시리라는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 관해서는 19세기 장로교 목회자인 알버트 반지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무신론은 사람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고 그 비참한 자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다. 무신론은 지구상에서 빛나는 마지막 빛마저 꺼버리고 온통 영원한 밤으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는 무신론자인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가 갖게 될 것은 영원한 어둠입니다. 아픔과 고통 및 공포의 어두운 말이죠. 그들은 평안의 희망도 없고 구원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후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은 기도로 시편 14장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한 기도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 초반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5절에 언급된 의인의 세대, 즉참 이스라엘의 구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경건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절의 시제를 통해서 다윗은 그 구원이 이미 임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종종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지칭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진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이곳은 언약궤를 모셨던 곳으로 그곳에서부터 다윗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이 수도로 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언제 벌써 임했단 말입니까? 그 답은 7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말이죠. 강론 주석에 따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기를 멈추시고 그들을 향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의 얼굴을 들어서 그들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십니다. 이 포로됨은 그들이 겪는 갖가지 형태의 억압과 괴로움 및 대교시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포로됨에서 돌이켜지면 7절 마지막 말씀처럼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론 주석에 따르면 감사의 시를 지어 그를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는 복음의 참 지혜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경건한 길로 이끌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리석은 일을 향해 방황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경건한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때에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평안 및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시편 14장은 불경건한 사람들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세번 반복된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주의를 요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 영적 이해가 없고 그를 찾지 않으며 타락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중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불의한 길을 따르며 자신들의 잘못을 통해서도 배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들에게 심히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밥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만 이유 없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과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과 평온 및 구원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고 의로운 자의 길을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